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주 익숙하고 또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한 번쯤은 멘트 겸 해서 마음에 늘 떠올리는 아주 유명한 익숙한 구절이죠. 익숙하다는 것은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이면에 더 많은 부분을 사실 못 보거나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고단하고 지친 마음과 영혼과 몸으로 아버지의 존전 앞을 찾은 나에게 또 새롭게 들려주실 의미와 내용은 뭘까를 설레는 마음으로 붙들고 깨달은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철야 때는 뭐 사실 철야도 아니죠. 반철야인데 철야 때는 빠지지 않고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제목을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한두 개쯤 종이에 써놨다가 올라올 때 가지고 올라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 도와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줄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네, 칠면조. 칠면조. 야, 난 이거 맞출 수 있을까 했는데, 칠면조를 그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네? 터키. 터키라 그래요. 이 추수감사절 날 아주 요절이 나는 새인데, 왜냐하면 미국은 추수감사절 날 전부 이 터키를 잡아서 먹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 더럽게 없어요. 퍽퍽하고 정말 맛없어요. 새도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큰 게 새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나라 닭이 낫지. 이게 이제 그 칠면조입니다. 칠면조에는 뭐 얽힌 이야기도 많은데 칠면조하고 천적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쪽제비입니다. 족제비죠, 족제비. 족제비가 칠면조하고 천적입니다. 그리고 칠면조에게 또 얽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칠면조는 모성애의 상징이에요. 아까도 그림을 봤지만 그 옆에 애기 칠면조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자녀를 따뜻하게 정성껏 핥고 품고 목숨 걸고 지키고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정설이 사실은 깨졌어요. 그 폭스라는 그 동물 생태계 학자가 이게 정말 그럴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사실 실험을 한 거죠. 그 실험을 뭘로 했는가 하면 그 천적인 족제비로 실험을 한 겁니다. 유심히 칠면조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칠면조가 유독 모성애를 발휘하는 순간이 있더래요. 언젠가 하면 그 새끼들이 이런 소리를 낼 때 유난히 새끼들한테 달려가서 새끼들을 핥아주고 보호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더라는 거죠. 아, 저 새끼들이 내는 특이한 저 소리가 뭔가 이 어미 칠면조의 회로 속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칩칩 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전혀 새끼가 심지어는 죽어가도 돌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적인 족제비를 박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아니죠. 박제화를 해가지고 이 칠면조 앞에 박제된 족제비를 이렇게 놨더니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부리로 쪼고 공격을 하고 발가락으로 핥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박제된 족제비 안에 그 칠면조 새끼들이 낼 수 있는 그 특이한 소리,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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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심어놓고 탁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서 틀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달려가가지고 그 족제비를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놈들이 천성적으로 모성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칠면조 속에는 이 새끼들이 내는 특이한 소리만 나면 자동적으로 새끼들을 핥고 보듬고 보호하는 그런 회로가 프로그램화 돼 있구나. 이걸 이제 그 동물 생태학자인 폭스 박사가 이거를 확인을 사실상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영적인 회로를 분명히 만들어 놨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언제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부르짖음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파하고 고통하고 고난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따가도 우리가 한번 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찬양을 부르다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찬양이냐면 이 찬양이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다가 신경질이 확 났어요. 실망시킨 적 많은데. 정말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어제 동해 가서 우리 그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러분들처럼. 그 앞에 전영훈 목사님 앉았길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했더니 최아무개가 만들었대요. 친구예요? 네, 아니 친구냐고. 아, 선배님이세요? 예. 네. 화장실 가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다가 제가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다가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실망시킨 건 생각 안 하냐? 아우,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눈밖에 날 짓들, 생각들, 마음의 행위들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셨을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사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성경기자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7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어떻게 한대요? 주신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보물이 어딘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찾아낼 것이요. 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이 세 단계가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점점 깊어져요. 그죠? 예, 처음엔 뭐예요? 구하라, 구하라. 두 번째는 찾아내라. 찾아내라.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탕탕탕탕탕. 이 동사가 점진적으로 더 강렬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 동사에 대한 뒤끝의 결론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오늘 밤에 그런 기적과 은혜가 기도 속에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본문이 정말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하면 되겠네. 찾으면 되겠네. 그리고 두드리면 되겠네. 그것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구하기도 했고, 찾아 돌아다니기도 했고, 문을 두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확인을 해주죠?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저를 볼까요? 여기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설명이 돼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예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대신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게 아버지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럼 뭘로 주시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들이 나쁜 아버지들이 있어요. 못된 짓 하는 아버지들이 있는데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자기 집안에 양육하는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는 끔찍한 아버지들이 많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게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그럴진데 하물며 누구?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 자, 여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큰 간극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속아요. 우리가 구하는 걸 준다고 이해를 갖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르셔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좋은 게 뭘까?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까지 오늘 우리가 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앞에 인간의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는 이 땅의 부자지간에 나쁜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주고 말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표정들이 그래요? 아, 정말 답답하네. 난 막 이 얘기하면 환하게 막 박고처럼 웃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별로 힘들어하네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앉아서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하다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죠,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는 얘기가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12절하고 지금까지 한 얘기하고 이렇게 문맥이 이게 어울려요? 연결이 잘 돼요? 잘 안 되죠? 그럼 뭐 기도를 응답을 그렇게 받으려면 뭐 남을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문제인가? 이게 아리송해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러므로는 앞의 이야기를 받는 어떤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구하면 얻어지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 아버지도 자식들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여기 남이 왜 등장하냐 말이에요. 역시 이 본문도 인간의 예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샌드위치예요. 이 구조 자체가. 정말 중요한 얘기는 가운데 싹 숨겨놓고 앞뒤로 인간의 예를 든 겁니다. 자, 일단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게 인간의 뭐 속일 수 없는 본성일 겁니다. 대접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다우게 대접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거죠. 제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놈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가장 최고의 대접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놈이 자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시죠? 저 등록할 때가 됐는데 돈 좀 주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꼬라지를 제가 보았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상 말로 이제 어이상실의 꼭지가 도는 거죠. 저 녀석이 미쳤나? 아니,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등록금을 달라 그래? 애비가 있는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접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며 그분의 질서와 경영과 통치 아래 있다는 삶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인간의 생리 속에서 빗대어 예를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행위는 뭐예요? 예?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영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기도의 행위는 그게 옳은 기도든 틀린 요구든 그것이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와이프가 있는데 자기 뭐 필요한 게 사고 싶어. 그럼 당연히 남편한테 돈을 달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살금살금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응? 저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핸드백이 하나 필요한데 핸드백 하나 사주실래요? 오, 이 여자가 무슨 다른 속셈이 있나?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와이프는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하는 게 뭘까요? 필요한 건 당연히 남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남편을 남편으로 대접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접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분답게 여기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최고의 행위가 기도란 말이에요. 구하는 것이고 찾아내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리하면 그도 너를 어떻게 하리라? 대접하리라. 인간의 삶에도 그 관계가 당연한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안 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엉뚱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데 검정 색깔 가져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걸 주시는 분이 아니고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그 더 좋은 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장에 보시면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게 똑같은 본문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시작.
찾는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럼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자가 구할 때마다 사모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좋은 것.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굉장히 실망한 표정들이신데. 응? 성령이라 그러니까.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응?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를 보게 하세요. 아니, 그거보다 더 엄청난 선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매일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변하는데 왜 성령님이 충만하는데 왜 변하지 않아요? 예?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죠? 못 봤어요? 귀신 들어간 사람? 한번 보여줘요? 사람이 악한 영에 붙들리면 너무 딱해요. 너무 불쌍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자매들 많이 봤어요. 뭐 거리에 꽃 꽂고 나오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붙들려서 중독을 끊지 못하고 탐욕을 끊지 못하고 분노를 끊지 못하고 이게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서 그래요. 응? 그런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눈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막 바뀌어요. 응?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이상하게 자꾸 절 찾아와요. 그래서 절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자매들 보면은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까.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자매를 지배하니까 자기 정신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심정도 아니고 막 거친 말을 토해내고 막 쌍욕을 하고 그래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자매들 보면은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자매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 다 옆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극률함이 생겨서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예. 사랑.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뭘로 시작했죠? 세 가지 시험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뭘로 마쳤죠?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는 걸로 마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잖아요. 뭐 부탁했는지 기억나세요? 두 가지는 부탁이고 한 가지는 예고였어요. 첫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확인했어요. 그 확인 왜 했을까요? 뭐 스펙 잘 준비했냐?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너 심성 뜯어 고쳤냐? 그런 거 묻지 않고 앞으로 네가 가져야 될 능력은 사랑밖에 없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네가 만날 사람들이 참 험한 사람들이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보기 드문 사람들이다. 저 뒤에 참 웃음이 터졌는데, 너 뭐 테크닉으로 사람을 핸들링하는 게 아니다. 너 사랑 있어야 돼, 사랑. 너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뭘 부탁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 다른 거 주려고 생각하지 마. 말씀밖에 없다. 그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으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 원수를, 사단을, 공격을 물리치잖아요.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 말씀으로. 그 베드로에게도 결국은 그 바닷가에서 첫째는 너 사랑하니? 너 사랑이 있니? 두 번째는 내 양에게 말씀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랍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 예고를 하죠.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길을 갔지만 늙어서는 네가 띠를 띄우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닐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철저히 성령께 끌려다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이입니다. 우린 처음에 펄펄할 때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배우기 시작하냐 하면 끌려다니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끌려다니는 법. 그 베드로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고넬료 거기 보내니까 안 가겠다고 처음 버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뭔 잔소리 이렇게 많냐, 가.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방 땅으로, 실질적으로 이방의 선교를 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문을 열어놓고 바울이 그 길로 갔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역할을 맡아요. 그의 인생 전반기는 자기 색칠을 하는 싸움이었어요. 나 이 정도다. 나 이 정도 대단하다. 자기 색칠을 하는 싸움이었다면 그의 인생 후반기는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띠띠우고 그의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거 세 가지 부탁했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가능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뭐죠?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불씨를 지피우고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아까 불렀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모십시다.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지쳐가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캄캄한 담벼락 앞에 이 길을 계속 해야 되나 내려놓아야 되나 하는 주저함, 망설임, 또 수많은 갈등으로 얽혀서 답도 안 보이고 때로는 분노에 온 마음이 흔들거리고 어떡하나 하는 일들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하고 우울하고 공고한 마음을 토해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한 10분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며 춤추며 뛰놀고 자유함을 얻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신시 하신 주